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 13일차를 맞은 가운데 4일 현재 미국이 메달 종합 집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열린 여자 400m 허들 결승전에서 시드니 맥클러플린이 51초 46으로 우승,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고 미국의 달라이 무함마드는 51초 58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압박감에 시달려 결선에 오른 5개 종목을 중도 기권 또는 포기했던 미국의 체조 여왕 사이먼 바이즈는 어제 여자 기계체조 평균대 결승전에서 14점을 받아 동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은 4일 현재 금메달 25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22개로 중간 종합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 열린 남자 평행봉 결승전에서 저우징 위안이 16.233점으로 우승해 금메달을 땄고 여자 기계체조 평균대 결승전에선 구안 첸첸이 14.63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남자 축구는 브라질과 스페인이 각각 멕시코와 일본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해 오는 7일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발표한 168쪽 분량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전 현직 여성 보좌관 등 총 1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몸을 더듬고 선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주지사의 충격적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11명의 피해 여성들은 적대적이고 유해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고소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말을 오해한 것이며 자신의 행동은 항상 여성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젯밤 국방장과 등을 노린 폭탄 공격이 발생해 약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스밀라 칸 무함마디 국방장관은 당시 공간에 없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국방장관 공간을 노리고 차량을 폭파시킨 것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국방장관 공관 차량 폭파 공격 외에도 수도 보안청 근처에서 다른 폭발이 발생해 민간인 2명과 보안요원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오마네에서 무장 세력에게 납포됐던 파나마 국적 유조선이 풀려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납치됐던 아스팔트 탱커 아스팔트 프린세스호가 안전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선박 정보 분석 업체가 제공하는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아스팔트 프린세스호는 현재 엔진을 사용해 운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앞서 어제 후자리아 항에서 동쪽으로 약 60회리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 납치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즈 신문은 영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 선박이 납포됐다며 이란군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승선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폴 바질 세카르치 이란군 대변인은 이란 개우설은 심리전의 일종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이스라엘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오만 인근 해상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공격으로 선장 2명 등이 숨졌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일부 분쟁 지역에서의 철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오늘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라다크 지역 동쪽 분쟁 핵심지 중 한 곳인 고그라고지에서 상호 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 지역을 완충지대로 남기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이번 합의에서 부대가 어떻게 이동할지 등도 함께 논의됐다며 관계자들은 철수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 소식은 최근 중국과 인도가 12차 사령관급 회담을 개최한 이후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일 양국 국경지대 서부지구에 위치한 실질 통제선 인근 병력 철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짓지 못한 채 3,500km 길이의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형수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만남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이루어진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 패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만남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도 거듭 확인하면서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알다시피 우리는 북한 정권과 접촉했고 아직 북측의 응답과 관련해 진전 사항을 전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also know, we have reached out to the regime in the DPRK. I don't have an updat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화 제안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며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건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간 대화와 관여에 대한 지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inter-Korean communication, let me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and
미국은 남북 간의 연락통신선 복원 발표를 환영하며 이는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통신선 복원을 긍정 조치라고 믿는 건 외교와 대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 결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27일 북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난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북 통신선 복원 조치와 또 이어진 미한 연합훈련 중단 발언도 결국 미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남북한이 복원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남북 정상 간 여러 차례 친서 교환 과정에서 미북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수반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간 비공개 창구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에서 북한이 미북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필품에는 평양 상류층 배급용인 고급 양주와 양복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미협상 재개를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포괄적 전제 조건을 내세운 데 대해 국정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제 조건의 내용을 적시한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정원의 이런 언급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놓고 한국이 미북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대는 미국이라며 북한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간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가 다 미국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전후에도 친서 교환이 있었다고 분명히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말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날 한국의 남북협력과 관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북한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과 간접대화를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메신저 역할에 나선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공유하고 있는 의제들을 남북정상 또는 정보기관 간 교류를 통해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대미 입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루어진 미북 양자 간 직접 소통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여의치 않게 되면서 북한이 한국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미국과의 소통 채널로 한국을 활용하기 위해 대남 자세를 유화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초기에 이제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계속 냉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를 어쨌든 뭔가 반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봐야겠죠.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미북 협상 재개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은 북한은 실제 협상에 나서기 전엔 자신들의 카드를 숨기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의 언급은 북한과의 협의 결과라기보다는 수집된 정보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할을 부여했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미국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대화 재개나 이런 부분까지도 깊숙이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연합군 사원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남북 간의 긴밀한 협의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한계를 익히 알고 있다며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통신선 복원 직후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교란을 노린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을 먼저 한 후에 연합훈련의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압박을 가해서 이 연합훈련을 중단을 노력해보고 한미 간에 서로 이견을 좀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 이후에 혹시라도 뭐 남북관계를 계속 가져갈 생각이 있다면 확실한 우위에 선다 아니면 이거를 명분으로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걸 활용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신범철 센터장도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1차적으로 한국을 흔들고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보인다며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따라 북한이 추후 행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올 여름과 가을 사이 더욱 혹독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안소영 기자와 함께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배경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현안 보고에서 이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죠.
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전시 비축미까지 공급하고 쌀 가격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곡물 부족 사정이 악화하자 이호미, 즉 전시 비축미를 곡물 공급이 끊어진 세대에 공급했다는 건데요. 또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곡물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북한 내 쌀값이 요동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내 쌀 가격은 지난 6월까지 연초 대비 2배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진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또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00만 톤 정도고요. 재고량도 바닥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계 곡물인 보리와 감자 40만 톤 정도를 수확하면서 가을까지 버티는 상황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올해 국제사회도 만성적 북한 식량난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북한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5년간 평균과 비슷한 규모인 110만 톤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현재 이 공식 수입 계획량인 20만 5천 톤을 제외한 나머지 양을 메우지 못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미국 농무부도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우려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100만 명이 증가한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려 전체 주민의 63.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인 문제인데 올해 특히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엔은 우선 자연재해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 사이 여러 차례 태풍과 폭우가 지나가는 등 극단적 기후가 북한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은 사실상 거의 매해 여름 가뭄과 고온 등으로 곡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특히 지난해 이어진 여러 악재 때문에 올해 상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대외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고 또 인도적 지원마저 막히면서 식량 부족분을 메울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북한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온 미국 친우봉사회 측이 대표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단체의 데니엘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의 말입니다. 해마다 두 차례 모내기철과 또 수확철에 북한에 농업 물품을 전달하고 또 적어도 한 번은 직접 북한에서 작황 조사를 벌였는데 2년 가까이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이 식량을 풀어나가려면은 가장 먼저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올해 보고서들이 추산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 100만 톤 정도는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의 부족분과 차이는 없는데요. 이번에는 국경 봉쇄로 실제 북한 식량 사정을 평가할 유엔 직원들의 접근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외부 접근이 완전히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인도적 지원 접근이 어려운 국가 중 하나 아닙니까?
네, 지난달 관련 내용을 지적한 보고서가 있었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가 북한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 15개에 포함하면서 인도주의적 접근과 또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국가당국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인 북한의 이동 제한과 또 중국과의 국경 봉쇄가 생필품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접근 제한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식량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상황을 공식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식량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의 폐쇄적 국정 운영 또 자원 배분 실패에서 빚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식량난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한을 거부함에 따라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의 이행 또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 또 배경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북한에 폭우와 홍수가 심해지고 작물 재배 여건이 나빠져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평양과 영변 등 주요 전략 지역의 침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정권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가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정권 안정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는 28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중첩되는 위기, 안보, 안정과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우드웰 기후연구소 알렉산드라 네이글리 박사는 30일 VOA에 북한은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더욱 극단적인 강수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35년에는 북한의 심각한 가뭄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3개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not only are we going to see more heat and more drought, but we're also going to see more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And then on top of that, in coastal areas, sea level is expected to rise by about 1 foot.
네글리 박사는 또 2050년까지 북한 해수면이 약 1피트, 0.3m 상승할 것이라며 북한의 기반 시설은 물론 해안의 농경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약 55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태풍 이동 경로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의 폭우와 홍수가 심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서해안의 쌀과 옥수수 곡창지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수량과 온도 변화로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의 흉작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We're also seeing a shift where crops are likely to do well. So along the coast, and that's where the breadbasket is located. We're seeing.
네글리 박사는 서부 해안 지역보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작황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내륙 지역은 산악지대여서 대규모 상업용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에서 범람 지역의 군사시설, 주거단지, 상업과 교통기반시설, 농업시설이 폭우로 침수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시설인 영변 핵시설,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의 침수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 인접한 구룡강에서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이 지역에 심각한 홍수 가능성을 높인다며 1971년에서 2000년 사이 이 지역에 홍수 발생 가능성이 100년에 한 번이었다면 2050년에는 68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면 민감한 핵물질을 담고 있는 시설이 위태로워져 방사능과 유해물질이 환경에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일대 홍수 통제 방안들이 제한적이라며 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3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발생 가능성이 100년에 한 번인데 2050년에는 34년에 한 번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기후변화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이 파괴되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돼 북한 내 지역별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정권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탈북민 증가는 북한과 중국 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전략위기협회 캐서린 딜 선임연구원은 VOA에 기후변화는 많은 안보 문제에 있어 위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한과 같이 식량난과 극단적인 기후, 환경 악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딜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북한의 고질적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변화가 북한의 불안정에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 패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VOA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해외 동상 건립 활동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이들 보도 내용들에 우려하고 있고 보도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종류의 동상 판매를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이 이런 보도들을 조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계속 상기시킨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BOE는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톤외 높이 30m의 동상을 건립 중이란 사실을 보도하고 이후 해당 동상의 도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이번 BOE의 보도와 관련해 이런 활동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에릭 펜텐보크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의 이전 보고들에 유사한 동상 건립 프로젝트의 여러 사례가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활동과 이런 활동을 감추기 위해 설립된 다양한 위장 회사와 관련된 내용 또한 여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상 건립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BOE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베냉 외무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161호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 19가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 국제표현보고서 2021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상태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0점을 받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시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가 1점, 중국이 2점, 쿠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3점으로 표현의 자유 환경이 매우 열악한 나라들로 지목됐습니다. 이 기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개방, 60점에서 79점 사이면 덜 제한적, 40점에서 59점은 제한적, 20점에서 39점은 매우 제한적, 그리고 19점 이하는 위기 등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위기 수준인 나라는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콩고 등 24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가장 좋은 나라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은 덴마크와 스위스로 조사됐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가 94점,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가 92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83점으로 31위를 기록하며 표현의 자유 등급 가운데 최고 단계인 개방에 속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온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수준이 지난해에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전 세계 보건위기 동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이 전염병을 통제하고 공중보건과 정보 접근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인권과 공중보건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전염병을 이용한 권력 강화를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국가 3분의 2가 전염병과 관련해 언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언론 자유 제한 등급을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유엔 총회가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국무부도 올해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거나 체포당한 이들의 사례가 많았다며 2019년 6월 북한 정부는 호주인 알렉시 그리 씨가 해외 매체에 글을 올려 반공화국 모략선전 행위를 했다며 그를 구금했다가 추방한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를 인용해 김 씨가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거나 한국을 우호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며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연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30일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호가 미국 정부에 몰수되고 미국 마실국은 커리저스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권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기생은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날인 29일 법원에 제출한 궐석 판결 요청서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선박과 관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도 공고문을 보냈지만 이들 역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 마실국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커리저스호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경매 등 방식으로 현지에서 최종 매각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몰수한 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석탄 불법 운항에 동원됐던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이 소송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마셜국은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킨 뒤 경매에 붙여 판매 대금을 원벼 부모 등에게 지급했고 와이즈 어네스토호는 방글라데시로 옮겨져 고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예산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북한 등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데 이 레이더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을 결정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최근 상원 군사위가 의결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5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히로노 의원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예산은 미사일 방어청이 레이더 생산 활동과 부지 선정 노력을 지속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위는 미사일 방어청장이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협의하에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역량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는 여전히 미국의 다층 방어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사일 방어청, 주한미군은 모두 이 레이더를 하와이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히로노 의원은 국방부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예산 지원 삭감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지난 6월 상원 군사위가 개최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방 예산안 청문회에서 하와이가 현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5년에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recognize that Hawaii is protected under today's threat, but not necessarily 2025. And that was the time frame in which this radar was determined to be necessary.
이런 의원은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는 2025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배치 계획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도 지난 6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경쟁에 더해 북한의 역량 고도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미 본토 방어 역량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유사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dditionally, North Korea's recent unveiling of a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threatening Alaska, Hawaii, and the contiguous United States is meant to constrain our options in a crisis. I remain concerned about my ability to defend the homeland.
베너크 사령관은 그러면서 진화하는 위협들에 대비해 미사일 탐지 범위를 넓히는 초지평선 레이더 등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약 5년 전부터 북한 등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의 탐지 식별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태평양 방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식별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배치된 미군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레이더는 당초 2023년 하와이 배치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에서도 제외되며 거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배치 장소 문제를 이유로 레이더 개발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관련 예산 1억 3,300만 달러를 포함시키며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지속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지상기반 중간 단계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본토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대북 미사일 위협에 중점을 뒀던 미국 관기지의 미사일 방어태세에 중국 위협을 셈법에 넣어야 한다고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괌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충지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기획과장을 지낸 브렌트 세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춰 괌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들러 전 과장은 이날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이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와 괌 방어태세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괌은 동아시아 전국 내 모든 주요 지역들과 4,800km 이내에 위치해 군사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충지라고 말했습니다.
It's right about a little under 3,000 miles from all of the hotspots in the East Asian theater.
특히 괌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연합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내 우방들의 중계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들러 전 과장은 2022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 가운데 태평양 억제 구상 PDI에 51억 달러가 배정된 것과 관련해 단기적인 대응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두 명의 직전 사령관들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 구상을 통해 중국이 미군의 영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까지 이어진 제1도련선 안에서 어떻게 병력을 운용할 것인지를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괌은 영내 병력 투사 관점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충지라고 새들러 전 과장은 덧붙였습니다. 새들러 전 과장은 그동안 대북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췄던 괌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우 지난 2013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긴급 요청에 따라 배치했지만 중국이 부상하는 위협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지스 어쇼어 등의 방어체계 배치가 요구되지만 실전 배치까지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에 불충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So if we don't get Aegis ashore, that's like takes about 3 years to build. You're going to have to need, in order to be inside this Davidson window, Admiral Davidson window, to deter China in the near.
새들러 전 과장은 중국의 영내 접근 차단 전략인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퇴역 예정인 미 해군 순양함 세척을 예로 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순양함들은 당장 퇴역시키기보다는 괌 항구에 정박시켜 제한적으로라도 이지스 어쇼어의 역할을 수용하도록 하는 임시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들러 전 과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괌 미사일 방어 태세의 궁극적 목적은 적의 집중 포화 상황 속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중국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괌의 방어 역량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할 것이라며 집중 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드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순항미사일에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적절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며 미 육군의 대로켓, 곡사포, 박격포 요격체계, CLM 전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들러 전 과장은 향후 괌 방어 태세는 완벽한 방공미사일 방어 역량의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경우 향후 실전 배치할 이지스 어쇼와 완벽한 상호 운용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군의 항공 전력의 경우 영내 해군의 미사일 방어 자산과 성공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방어 역량 개선의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이 양국을 오가며 교류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제작됐습니다. 미국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과학 외교가 재개되고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글로벌 코랩 네트워크가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의 교류를 담은 다큐멘터리 과학의 평화, 북한과의 외교를 제작해 최근 미국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북한 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양국의 과학자들이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연구를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된 과학 교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2009년 미국과학진흥협회 회장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한 뒤 총 3차례 방문한 미국 존 소킨스 의대의 피터 아그레 교수는 2009년에 미국과 북한의 과학자들 간 우정이 시작됐다고 믿으며 그 우정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그레 교수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며 이것은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사람들이 미북 관계를 돌아볼 때 지금이 전환점이 돼 양측의 선의가 전해지고 후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아그레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을 창립해 2009년 미국 과학자들의 첫 방북을 주선한 린다 스타헬리 씨는 이 영상에서 종종 과학교류는 미국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곤 했다며 중국, 구소련, 이란, 쿠바 등이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간에도 과거 식량, 농업, 보건 등과 같은 인도적 분야의 기술 지원과 안보 분야의 과학 협력이 이루어졌었다고 스타헬리 씨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의 데니엘 워츠 국장은 영상에서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이뤄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때 과학 외교, 과학 협력이 관계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친우 봉사회의 데니얼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도 다큐멘터리에서 미북 과학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3일 VOA에 과학 교류는 양측에 큰 위험 부담이 없는 분야이며 흥미로운 협력 공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cience exchanges are incredibly important right now, especially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ic. On top of that, we're also seeing more and mor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se two areas present really ripe avenues for the U.S. and North Korea to
제스퍼 담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가운데 세계적으로 과학 교류가 매우 중요해졌고 기후변화의 영향도 심각해졌다며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이 두 부분에서 협력할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양국 과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더 높은 차원의 외교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북한이 과학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간 교환 프로그램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었다며 미국 정부는 기밀 정보가 우발적으로라도 과학자들의 손에 떨어지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 강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스톤 과학 담당 편집장은 다큐멘터리에 북한에서 과학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며 사이버 무기, 사이버 안보는 서구 세계와의 협력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과학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생태계 보전, 북한 산림 보전, 어업, 재생에너지 개발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톤 편집장은 2011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케임브리지 대학의 화산학자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교수를 비롯해 영국 과학자들의 백두산 화산 활동 조사를 주선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글로벌 코랩 네트워크는 대학 강의실에서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상영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대학들과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위와 영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변이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입니다.
델타형 변이의 일종으로 델타 플러스라고 불리는 변이 두 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건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나머지 한 건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례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현재 신종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델타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명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델타 플러스가 강한 전파력에 더해 백신 효과까지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의 일종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 또한 떨어뜨릴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험도와 전파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보건당국은 이를 델타형에 포함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단장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중화항체에 대해 보통 2.7배에서 5.4배 정도의 회피나 감소 효과가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서 31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약 70%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64%인 1,929건이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4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25명 늘어 누적 20만 3,9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내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 이후 29일째 네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2,016만 9,59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9.3%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14.2%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팬데믹 종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백신의 면역 효과를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부스터샷 접종에 나선 국가로 지난 30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고령층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도 전국 최대 2천 곳의 약국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인 미국에서도 부스터샷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스는 65세 이상 혹은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든 행정부 내 보건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백신 긴급 사용 권한이 확대되기도 전에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일 ABC 방송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시 지난해와 같은 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ohn,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lockdowns. I think we have enough of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country, not enough to crush the outbreak, but I believe enough.
파우치 소장은 봉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발병을 막을 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 겨울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을 만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부스터샷이 대신 저소득 국가들에게 제공된다면 코로나 대유행을 막는 데 더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30일 자체 소식지에서 WHO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11개의 부유한 국가들이 부스터샷을 전 세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면 그 규모는 4억 4천 회 분량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지금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iority now must be to vaccinate those who have received no doses.
백신의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만들기 시작한 화이자가 지난주 발표한 자체 연구 결과 백신은 비록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접종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처는 지난 30일 부스터샷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만큼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이를 발표한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미국인 비율은 40%로 한 달 전인 6월 89% 대비 대폭 줄었습니다. 갤럽의 지난달 19일에서 26일 미국 내 성인 3,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40%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41%는 코로나로 인한 혼란 상황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42%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중국 EU 포괄적 투자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죠. 이 양측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방을 제재하면서 중국 EU 포괄적 투자 협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시사상식 ABC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8월 4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등 160여 편의 동화를 쓴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05년 덴마크 오덴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렸을 적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져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 안데르센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안데르센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후원자를 만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1828년 코펜하겐 대학교에도 입학하게 됩니다. 몇 편의 희곡,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낸 안데르센은 1834년 즉흥 시인으로 문학계의 호평을 받고 1835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읽을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1872년까지 발표한 총 160여 편의 동화 작품은 모두 유명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해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성냥팔이 소녀를 쓰는 등 자신의 삶을 반영한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안데르센은 62세 때 고향 오덴세의 명예시민이 됐으며 그가 187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례식에 덴마크 국왕과 왕비가 참석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대부분의 생애를 여행으로 보냈던 안데르센은 1875년 8월 4일 친구의 별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901년 8월 4일 미국의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납니다. 10대 초반부터 일생 동안 재즈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재즈를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시켰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11살 때 그만두어야 했던 암스트롱은 거의 혼자서 트럼펫과 노래를 익혔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헬로우 달리는 비틀즈의 노래를 제치고 빌보드 팝 차트 인기 음악 순위의 정상을 누렸고 그에게 그래미상의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Hello, darling. This is Louis. Darling, it'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 또 루이 암스트롱이 사망하기 4년 전에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불멸의 애창곡으로 남아있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 하늘이 아무리 회색빛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세상은 멋진 곳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